부목사로 이제 평원 사역을 하다 보니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마성까지 내려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했었는데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동료 목사님께서 마산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아마도 수십 번이 아닌 수백 번의 장례 예배를 인도한 것 같은데 간혹 집사님들 중에서 장례 예배를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부모가 돌아가서 장례 예배를 요청하게 되었지만 이제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고 영전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거나 향을 피워놓고 장례 예배를 부탁하게 되니 이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실 목사인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이 들곤 해요. 평택에 계신 장모님도 많이 연로하셨고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친할머니도 지금은 대전에 있는 요양원에서 6년째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제 연세가 벌써 97세나 되셨어요. 이제 맨날 죽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돌아가실지 이제 100세를 다 채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처가 쪽도 안 믿는 형제들이 많고 저희 아버님의 형제들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기에 제사상과 향을 피워놓고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참 목사 체면에 부끄러운 마음이 벌써부터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제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불교나 유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제사는 아닙니다. 모세오경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율법과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전 앞에 이제 보통 이름이 써 있잖아요. 십자가 모양 그 밑에 암흑의 성도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워놓으면 무슨 뭐 종교의 화합을 이루는 것도 아닌데 뭔가 부자연스럽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제사와 예배 사이에서 정확한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기독교적인 문화, 예배가 다 익숙하지만 뭐 평생 불교에서 절에 다니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하나하나가 낯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주 지나면 명절인데 명절 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게 정리 안 된 가정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는 의식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식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서 구약의 그 제사라는 것이 예배죠, 그것도.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는 드리지 말라. 왜 율법으로 주신 구약의 제사를 다 폐하시고 신약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적용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 주 명절을 앞두고 정말 이번에도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용기를 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용기를 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이 그림자에 매여 살 때가 있어요. 그림자에 매여서. 그림자에 매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1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특별히 짐승으로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시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인생이 힘들고 점점 고달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었지만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했기에 남편과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과 자녀들을 달달 볶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하니 내 열심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도 남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을 또 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개역성경으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문장이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문장 자체가 조금 이제 이렇게 헷갈린 것 같아요. 근데 2절 내용을 쉽게 풀어놓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짐승으로 드린 제사가 뭐 소나 양을 잡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짐승으로 드린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다 하셨죠? 오늘 양치질 하셨다고 내일 양치질 안 하실 분들이 있나요? 오히려 아침에 양치질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잠들기 전에 꼭 양치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양치질을 했다고 해서 입안 상태가 계속 청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만약 율법과 모든 제사가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뭐 고작 그림자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사실 율법이라는 게 손도 많이 가고 절차도 복잡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또 막 동물 희생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왜 오랫동안 그것들을 드리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여러분도 오실 때 편하게 오셨죠? 뭐 자가용 타고 오시고 뭐 버스 타고 편하게, 택시 타고 편하게 오셨죠. 그런데 이제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오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짐승 가져와서 갑자기 목 쳐서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제 그 양에게, 염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죄는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3,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엄시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은 없지만 짐승의 피는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저렇게 붉구나.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황소와 염소의 피를 속죄수 위에 뿌림으로써 장자, 십자가에서 뿌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것이 무엇이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대속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나? 이렇게 대속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마 더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율법은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라고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율법을 그림자로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5절에서 18절 말씀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짐승으로 제사드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염소를 잡아 각을 뜨는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들리고 그 자리를 하나둘 떠났지만 이 목사님은 야, 이런 기회를 또 어디서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끝까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다가 그만 중간에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도 그 코를 찌르는 그 피비린내와 잔인함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마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그림자라고 안 했어요. 나쁜 그림자가 아니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 중에 계신 분들이 누구는 뭐 염소 들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그러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짐승으로 각을 뜨는 장면을 볼 기회가 사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집집마다 가정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부부 목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을 뜨느냐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집안에 어떤 그림자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까? 남편이 실직을 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아내가 혹 집을 나갔습니까? 집안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장차 올 좋은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하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내 열심으로 드리는 같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을 달달 볶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각을 뜨느냐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때는 없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해외 집회가 길어지면서 계획에 없던 주일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전화로 설교에 당첨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는데, 월요일 아침 송 목사로부터 카톡이 띡 왔어요. 일정이 늘어났다.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주말 집회를 하게 되었다. 다음 주 주일 설교는 이태근. 점점점. 그리고 이어서 카톡 하나가 또 붙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아마도 송 목사가, 성승한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안 하신 이유는 아마도 제가 전화를 받았으면 그랬겠죠. 야, 내가 설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야, 수요 설교한 지가 이제 두 달밖에 안 지났다. 왜 벌써 나냐? 할 사람도 많은데. 성 목사, 너가 좀 중간에 잘 조정을 해줘야지. 막 이러쿵 저러쿵 궁시렁 할 게 이제 너무 뻔하니까 아마 카톡으로 목사님의 내용을 카피 복사해서 전달을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성 목사님이 지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달 전 수요 예배 때 민산이 아빠로 목사인 저를 소개하고 그동안 민산이에게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말씀드렸는데, 설교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넘치는 사랑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요 설교 후 이제 새벽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수요 설교 후 민산이의 소식이 궁금했는데 민산이의 이야기가 빠져 있어서 지하철에서 29분의 기다림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 들으라고 했나요? 또 어떤 분은 민산이 얘기가 없네요. 저는 두 아이를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는 솔로맘입니다. 어쩌라고요? 오늘은 민산이 얘기가 없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다들 저를 이제 이태근 목사라고 하지 않고 민산이 아빠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 노비에서 이제 저녁 예배 안내를 서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민산이가 이제 아내가 보낸 문자예요. 민산이가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대.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본인이 요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머뭇거려 지나 봐. 내가 이야기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게 기다려달라고 하네. 오늘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길. 점점점. 아, 또 이건 무슨 시추에이션? 이제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뭘? 무슨 얘기? 그랬더니 잠시 후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직접 들어봐. 아빠 앞에서 용기가 필요할 듯. 경찰 관련된 일은 아님. 본인이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아빠에게 말하기가 두려운가 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뭘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 쥐어버리고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운전면허?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민산이가 이번 주 목요일 9월 20일이 되면 만으로 18세가 됩니다.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나 봐요. 생일날 운전면허를 따러 가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얘기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해놓고는 선뜻 말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뭔데? 여자친구 임신했니?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내는 문자로 아빠 앞에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으로 잘 권면해 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큐티책 대신에 TV를 켜고 요즘 핫한 드라마를 혼자 아주아주 재미없게 보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은 오지 않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새벽 3시에 잠이 오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먼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를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면목 없고 송구스럽습니다. 회의 집회를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후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주일 설교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메일을 드립니다. 그동안 민산이가 한 살 연상인 대학생과 불신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얼마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민산이에게 아빠에게 빨리 얘기하라고 했지만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저에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제 민산이를 통해서 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당연히 낙태를 생각한 것 같고 민산이는 그동안 들은 것은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자친구를 설득하여 아기를 낳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 여자 쪽 부모님은 딸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선이가 청소년부 수련회 이후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더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민선이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성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여자친구와 아이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민선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앞에 설 면목이 없고 아들의 문제로 계속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사건 앞에서 실체와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그림자이고 어떤 것이 실체일까요?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은 제사만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짐승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은 없다고 했는데 부모로서 지금까지 제가 흘렸던 피는 보혈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는 아닐까요? 큰 두 번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5절에서 18절까지는 앞에서 지금까지 1절에서 3절, 4절까지 언급되었던 그 그림자에 대한, 그 그림자의 그렇다면 실체는 뭐냐? 그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실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실체일까요?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어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 예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 성부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셋째,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것을 폐하심으로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 단락에서 말씀을 보며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포함하여 다섯 가지의 모든 제사는 사람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레위기에 다섯 가지 제사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드리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림자와 실체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체가 오면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그림자의 마지막 역할인 거죠.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무슨 율법 또는 정통 뭐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과 식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지만 보혈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것이 짐승의 피인지 율법으로 드리는 건지 기복으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구원 때문에 보혈의 피로 내가 드리는 예배인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흘린 피는 짐승의 피입니까? 보혈의 피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실체 없는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저는 일찍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특별히 해본 게 없어요. 하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목사 아닌 다른 인생을 꿈꾸며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들 민산이를 키우면서도 목사의 아들로 키우기보다는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고, 물론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민산아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서 좀 더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뭔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체 없는 그림자였다고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붙잡으셨습니까? 혹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1절과 12절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멜기세대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빨 닦고 내일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제사장의 특징을 한 단어로 뽑는다면 스탠드, 서서입니다. 서서 끊임없이 섬기고 또 일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앉을 틈이 없어요. 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즉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반찬 만들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을 맞이하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가르치면서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고 힘이 있다면 좋겠는데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온전함이 없다고 헛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서서 섬기는 일은 남에게 맡기고 누워만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워만 있습니까? 몇 달 전에 겪었던 아들의 사건은 매일같이 서서 섬기는 적용으로 분류심사원에 찾아가고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짧은 면회 시간을 통하여 같이 큐티하고 4주간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버틸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면 되었는데 이번에 찾아온 사건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생명을 낳기로 작정을 했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승낙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가정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생명을 지켜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민산이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여자친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위하여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주셔야 공동체에서 생명을 낳고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목 없고 너무 죄송하지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은 새 언약을 도래케 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 언약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셋째, 죄를 위한 제사를 폐하셨다고 합니다. 새 언약의 공통점이 뭘까요? 금방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요? 돌판이 아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고 둘째, 죄와 불법을 내가 죄 지은 게 많어. 여기 다 죄 없이 오신 분은 아마 없겠죠. 죄 지은 게 많고 고백한 것도 있지만 고백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죄와 불법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세 번째, 죄를 위하여 제사를 폐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금방 읽어드린 이 세 가지 새 언약의 공통점은 뭘까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새 언약의 공통점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입니다. 첫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셨죠.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돌을 던지고 남을 정죄하고 옳고 그름으로 그만 판단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먼저 자기를 살펴보라고 주시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큐티 책을 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큐티 책을 펴고 먼저 내 죄를 보기가 싫었고 그 말씀으로 아들을 위로하거나 권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는 것 같아.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야.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이런 말을 아들에게 대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 아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돌판에 있는 말씀으로 무수히 돌을 던졌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아들에게 비수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새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먼저 내 죄를 보고 내가 먼저 돌이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참 돌이켜보니 저도 지은 죄가 많죠. 아들은 뭐 한 가지만 해도 그렇게 들켜요. 집사님들이 다 민선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던데 와, 아내한테 그냥 뭐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와요. 뭐만 좀 잘못하면 바로 걸려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어찌되었던 민산이는 그게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지키겠다고 회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여자친구를 설득했다고 하는데 저는 민산이와 예지 사이에 한 생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에게 자기가 알아서 잘 하라고 자기가 알아서 잘 결정하라고 무책임하게 살인을 방조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내가 음란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예? 뭐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막 부모 모르게 내가 지었던 악하고 음란한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 새 언약 가운데 그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네. 주님께서 어쨌든 정말이에요. 새 언약 가운데 그게 두 번째예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식은 깨어나야 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의 대표주자가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옛사람의 대표주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일 것 같아요. 새사람의 대표주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바울? 아, 그래도 여기서 유다, 가룟 유다 하면 베드로가 나와야죠. 뭐 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근데 새사람의 대표주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닭이 세 번 울 때 죄의식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판 돈,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어 죽었어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먼저 살피고 있습니까? 죄의식이 아닌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드린 후 반나절 후에 회에 나가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짧은 답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민선이 얘기 듣고 마음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막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모든 거를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미리 얘기하든지 한 주일 지나고선 얘기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빠 목사는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사실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메일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요동친다고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안절부절을 못한다고 해야 될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퓨리하는 배처럼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반나절 후에 담임 목사님부터 짧은 답메일이 왔어요. 답메일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 축하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축하할 분위기입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딱 한 줄로 기가 막힙니다. 기도할게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짧은 답메일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선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데마다 요즘 민선이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다들 한마디씩 물어봐서 막 기가 따가운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전하게 되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설교하고 나면 뭐 죽을 쓰지 않는 이상은 약간 이렇게 어깨를 하면서 딱 올라가잖아요.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빨리 저 사무실로 도망가야 되는데 막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임신 사건 이후 다시 아들과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함께 보면서, 민선아, 너가 분류심사원에서 4주를 마치고 나왔을 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잖아.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도 알지. 그런데 네가 청소년부 수련회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둘째 날에 도망쳐 나오고 그 이후에도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아내가 못 일어나고 있대요. 이제 그 정신이 이제 약을 먹어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수련회 가서 다 채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단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고. 민선아, 담임 목사님이 답메일을 주셨거든. 아빠가 너와 있었던 이야기를, 그 너의 사건을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 보냈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답메일을 주셨어. 짧게 뭐라고 주셨을 것 같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큰 죄를 진 거는 알아요, 알긴. 근데 이렇게 막 안절부절 하더니 주여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맞아. 맞다. 맞지.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일 거야. 오늘 말씀에 영원한 기업을 받으려면 피 흘리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큐티 말씀에 하셨는데 네가 여자친구를 설득하여 생명을 낳기로 했으니 앞으로 피 흘릴 적용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은 막연하니까 너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찾아올 텐데 어떻게 그 힘든 적용들을 할래? 앞으로 큐티는 아빠랑 다시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여자친구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지. 너보다 더 큰 적용을 해야 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너의 여자친구잖아. 너야 그냥 낳기로 결정하면 되지만 여자친구는 직접 낳아야 하니 너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너의 여자친구겠지.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민산이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산이도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림자는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그림자를 붙잡기 위해서 동분서주 애만 쓰지 말고 사건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흘린 피는 어떤 피입니까? 짐승의 피입니까? 보혈의 피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뿌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내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고 말씀판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제 의식을 깨어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고 성도님께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지난 11년 동안 공동체에서 양육받은 대로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하나씩 적용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건강한 몸으로 귀국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욕탕 큐티 세미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차 신청 접수를 내일부터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들 교회와 같은 건강한 공동체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